아가서 3번 메시지. 십자가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자아에서 구출되도록 부르심받음. 아가서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자아에서 구출되도록 그분께 부르심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체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중요한 세 단어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곧 십자가, 자아, 자기 성찰입니다. 십자가는 바위 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상징됩니다. 이것들은 안전한 장소이긴 하지만 울퉁불퉁하여 거의 누구도 그곳으로 가려하지 않습니다. 바위 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분명 타락한 사람에게 안전한 장소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있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비록 아가서의 자아에 대한 상징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체험에 따르면 두 번째 단계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추구하고 네스레스의 교통으로 도움을 입으며 교회 생활 안으로 이끌려 그곳에서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녀는 완전한 만족을 위해 안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자아가 일어나게 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오직 완전하게 되는 것만을 관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아입니다. 자아는 매우 간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계시하시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긍휼히 대하시기를 이것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그 자신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그의 자아로부터 말했으며 이 자아는 사탄과 하나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자아를 부인함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아가 사탄적인 인성임을 계시합니다. 즉 자아는 사탄에게 점유되고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 결과 타락한 인성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관심합니다. 모든 이가 자신을 위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관계, 즉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관계에서 이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자아에 대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영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얻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아로 인해 문제를 겪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타락한 사탄적인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은 우리 육신의 몸이 구속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옛 창조로부터 최고도로 구속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많은 이상과 계시를 보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타락한 인성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타락한 인성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되며 그것에 의해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장한 믿는 이로서 나는 내가 나이 들수록 더 예창조와 타락한 사탄적인 인성에 의해 괴롭힘 받는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마지막에서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는 결국 그녀가 여전히 예창조에 있음을 인해 신음합니다. 그녀는 예창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의해 새 창조가 되도록 다시 만들어져 왔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은 예창조의 부분이 그녀에게 남아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모르며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 있도록 나 자신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아는 자기 성찰이라는 거짓된 가면을 쓰고 들어옵니다. 사실상 자아는 자기 성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예수를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아는 바라볼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상태에 이른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 성찰에 빠지게 되며 자아를 살필 뿐 아니라 분석하기까지 합니다. 어린 믿는 이였을 때 나는 매우 자주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나는 주님을 관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자신을 관심했으며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를 관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영적 생활에서 가장 큰 약함이며 가장 큰 대적입니다. 영적으로 되고자 하는 이들을 도울 때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허물을 자백하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와 자백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이들에게 자백하기를 멈추고 예수의 피가 그들을 씻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들을 사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할 때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자백하면서 더 많이 자백할수록 더 많이 사함을 얻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자백은 사탄적인 자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들에서 자신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기의 성찰로 말미암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됨으로 자아에서 구출되도록 부르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하나되고 바위 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자신을 감출 때 우리는 자아에서 구출될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는 그분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십자가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자아에서 구출되도록 부르심받습니다. 산에서 달리고 언덕에서 뛰면서 오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달리고 뛰는 것은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나타냅니다. 부활 안에 계시는 그분께는 분명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는 길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에 관한 문제들은 모두 우리 편에서 옵니다. 많은 언덕들과 산들이 우리로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은 달리고 넘을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위 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부활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스스로 만족한 추구하는 자에게 부활 능력으로 오십니다.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시편 22편 제목에 있는 암사슴이라는 단어는 부활과 관련이 있는데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사슴과도 같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활 능력임을 뜻합니다. 우리의 벽 뒤에 서 계심. 우리 벽 뒤에 서서. 그분이 우리의 벽 뒤에 서 계심은 사랑하는 자의 문제인 자기 성찰이 그녀와 그분 사이를 분리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봄.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창고와 창살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 마련하신 창구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신을 비밀스럽게 감추려 해도 그리스도께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고 사람과 교통하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양심은 창살에 있는 창문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타락한 사람을 접촉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의 양심을 만지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부활의 봄이 넘치는 풍성으로 다가옴과 더불어 반응하도록 간청함을 받고 격려받음.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 사랑하는 자는 겨울이 지나고 부활의 봄이 넘치는 풍성으로 다가옴과 더불어 반응하도록 간청함을 받고 격려받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자는 연인에게 벽 뒤에서 나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는 그분과의 교통 가운데서 그분께 반응하는 데 실패함. 10절 상반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가 그분과의 교통 가운데서 그분께 반응하는 데 실패했음을 가리킵니다. 만일 그 사랑하는 자가 합당하게 반응했더라면 그녀의 사랑하는 분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 안에서 침체됨.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는 말은 그녀가 자신의 상태 안에서 침체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에게 사랑 안에서 일어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추구에서 어느 정도 얻은 것이 있을 때마다 그 결과는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는 주로 자아와 자기 성찰에 기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가 자신의 침체된 상황에서 나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심.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칭찬하시면서 그녀가 자신의 침체된 상태에서 나와 그분과 함께 있기 원하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격려의 말입니다. 수면 상태와 시험의 때가 지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것은 수면 상태와 시험의 때가 지나고 봄의 시기가 오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넘치는 풍성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기서 꽃, 노래, 반구의 소리, 꽃이 핌, 향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넘치는 풍성을 가리킵니다. 이들 모두가 부활의 표징들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닫힐 때마다 우리는 겨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가 자기 성찰에서 벗어나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반복된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자가 자기 성찰에서 벗어나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성찰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를 돕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때때로 그런 자가 자기 성찰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입는 데에는 1년 혹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십자가와 하나됨 안에 있도록 부르심 받음. 14절과 15절에서 그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와 하나됨 안에 있도록 부르심 받습니다. 신약에는 십자가에 관한 분명한 말이 있는 반면에 아가서에서는 십자가가 말의 상징들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그 사랑하는 자와 십자가의 하나됨 안에서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며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심.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녀를 단일한 그분의 사랑하는 자라고 여기시며 그녀와 십자가의 하나됨, 연결됨 안에서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며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십자가와 하나됨 안에 있도록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에 관한 이 요점은 자아에서 구출됨에 관한 이 단락에서 핵심적인 강조점입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랑하는 자였다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분이시여, 나는 바위 틈에 갈 수 없습니다. 그 틈은 너무 높고 그 길은 너무 거칩니다. 내게는 그곳에 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녀가 그분의 부활 능력으로 십자가의 체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객관적인 십자가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으며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와 십자가는 하나 됩니다. 십자가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아에서 구출된다는 것은 십자가와 하나됨을 통해 자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하나됨이 없이는 자아에서 구출될 수 없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찬송의 후렴을 음미해 봅니다. 오 주여, 제가 기도하오니 십자가를 통해 저의 혼 생명을 버리게 하시며 저로 대가를 지불하여 충만한 기름 부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녀를 위한 부활을 손상시키는 자신의 특이함과 습관과 자기 성찰을 주의하라고 명하심.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리스도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녀를 위한 부활을 손상시키는 자신의 특이함과 습관과 자기 성찰을 주의하라고 명하십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은 우리의 특이함, 습관과 자기 성찰을 상징하며 포도원은 교회 생활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종종 특이하게 되게 합니다. 거의 모든 영적인 사람이 특이하며 얼마간의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이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특이함에서 구출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거절과 실패. 2장 16절부터 3장 1절까지에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의 거절과 실패를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에게 속했고 그녀는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깨닫지만 그분은 그녀와 함께 계시지 않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녀는 느낌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속했고 그녀가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깨닫지만 그분은 그녀와 함께 계시지 않으며 멀리서 그분의 순수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먹이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아닙니다. 그녀의 침체된 상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분을 거절함.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여기서 그녀는 그분에게 그녀의 침체된 상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분리됐을 때에 부활 안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요구하면서 그분을 거절했는데 이 분리는 그녀가 아닌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베데르라는 말은 분리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분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지 마시고 내 상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원합니다. 분리의 산에 있는 노루와 같이 되소서. 이 분리, 즉 이 산의 문제인데 이는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 성찰 안에서 그녀의 사랑하는 분을 찾았으나 찾지 못함.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그녀는 자기 성찰 안에서 낮은 상태에서 그녀의 사랑하는 분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깨어남과 회복. 아가서 3장 2절과 3절은 사랑하는 자의 깨어남과 회복을 말합니다. 그녀가 일어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방식과 방법으로 그녀의 사랑하는 분을 찾음.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그녀는 자기 성찰에서 일어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방식과 방법으로 그녀의 사랑하는 분을 찾으려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파수하는 자들이 그녀를 발견함.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파수하는 자들이 그녀를 발견하게 되고 그녀는 그들에게 그녀의 사랑하는 분을 보았는지 묻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분을 발견하고서 그분을 붙잡음.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을 파수하는 자들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그녀는 그녀의 사랑하는 분을 발견하며 그분을 붙잡고서 비밀한 교통을 위해 은혜의 영 안으로 그분을 이끌기까지 그분을 놓지 않을 것인데 이 은혜의 영을 통해 그녀는 거듭났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그녀가 태어난 곳이며 어머니의 방은 그녀가 잉태된 곳입니다. 어머니는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과 26절에 따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인데 자유한 후사를 산출하는 은혜의 원칙을 나타내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속박된 자녀를 산출합니다. 어머니의 방은 사랑을 상징하는데 사랑은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은혜를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잉태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성찰에 빠졌지만 어느 날 그녀는 깨어나 그녀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그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말합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은혜의 영이라고 불리웁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녀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닫자 소생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녀의 사랑하는 분을 발견하고서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그녀가 은혜로 구원받은 곳인 어머니의 집으로 그녀가 사랑 안에서 잉태된 곳인 어머니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이 집의 내적 부분이듯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내적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견하는 딸들에게 그녀를 깨우지 말라고 명하심.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참견하는 믿는 이들에게 그녀가 그분에 대한 다음 단계의 체험을 원하기 전에는 그녀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곧 자아에서 구출되고 자기 성찰에서 벗어나 그분과의 비밀한 교통 안으로 들어간 체험으로부터 그녀를 깨우지 말라고 명하십니다.